같이 은하나 말씀 오겠습니다.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상사에게, 교회에서는 다른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것도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어떤 일을 성취했거나 업적을 이뤘을 때 그 이룬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께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영원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만 사람들에게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증거의 초점에 대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 위대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호칭을 불러서 인정을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을 해주셨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는 호칭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그들 가운데 실패와 연약함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호칭을 불러서 인정을 해 주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베스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를 읽어보면 그곳에는 약 600여 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아담부터 다윗왕까지 족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계보에 대해서 주요한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몇 군데 읽기 힘든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장들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과 누구를 낳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솔직히 읽기가 힘듭니다. 저도 인내를 가지고 읽으려다가 전체적인 개요만 확인하고 대충대충 읽으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급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 저자가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 말하기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라는 말은 존경을 받다, 부유하다, 영예를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야베스에게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을까요? 우린 야베스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 두 절을 통해 우리는 그에 대해 충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의 두 구절을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야베스로 하여금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했을까요? 첫째로 야베스는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먼저 야베스는 출생적으로 어떤 제약을 갖고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을 준다, 어려움 가운데 낳았다, 고통스러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야베스는 어떤 한계, 어떤 약점, 어떤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야베스는 출신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출신 지파입니다. 역대상의 구절을 보면 유다 지파로서 왕족인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모두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왕족 출신이 아니고 평민 집안 출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그렇게 부유하거나 배경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10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땅에서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여유가 있고 배경이 좋았다면 구하지 않을 기도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했는데 그 말은 그가 받은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든지 아니면 매우 협소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원래 가진 사람들이 더 욕심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베스가 많이 갖고 있는데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기도한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야베스가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고보서 말씀에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이나 구약시대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분명히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에게는 그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은 제한적이다, 한계에 처해 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한계를 능히 극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단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야베스는 그냥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믿음이 자라는 방법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자꾸 우리 속사람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서 고쳐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한 후에 사도행전 3장 16절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들을 보면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급격하게 하강합니다. 약화가 됩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예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으로 힘들게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만약 예수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용감하게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야, 어떻게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파도치는 물 위에 있다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풍랑을 바라보자 그 즉시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서 돌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급격하게 약화되어서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야베스는 성경에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저었고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앓고 있어서 앞에 있는 촛불을 불어 끌 힘도 없는 호흡 곤란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 드디어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남는 기적적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는 23살이 되던 해에 뉴욕주의 의회의 의원이 되었고 28살에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이 사람은 바로 Theodore Roosevelt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재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교육보다, 세상의 배경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은 장차 누릴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주 짧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없이 방황하지 말고 믿음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라고 말합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 약속 관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것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방에게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아방에게 말합니다. 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직 비의 징조가 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먹구름이 끼었다든지 천둥 번개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한참 뒤에 비가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청력이 좋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엘리야의 청력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 지중해 끝에서 일고 있는 천둥 번개 소리를 듣고 있다는 말일까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열왕기상 18장 1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그것이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으로 싸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의 번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지막 목표, 그의 사역의 피날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귀에 큰 비의 소리가 들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를 이제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더니 결국에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신앙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기도 하나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합니다. 왜 잘못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것들, 주시고자 하지 않는 것들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유일한 한 분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이 약속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베스도 이 기도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하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복신앙으로 치우쳐서 복만 구하고 복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아예 구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피조물들인 우리들은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준 이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만큼 영적인 수준이 세상을 품을 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가 자라야 우리 애가 더 주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커지면 우리도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훼파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의 소유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사용하는 권세의 실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야베스처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한계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